VOA 세계 뉴스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유럽연합 EU 가입 신청서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28일 텔레그램을 통해 자신이 EU 가입 신청서에 서명했다며 특별 절차를 통해 이를 즉시 승인해달라고 EU에 요청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리의 목표는 모든 유럽인들과 함께하는 것이라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두 동등한 입장이 되는 것으로 자신은 이것이 가능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우크라이나는 EU에 속해 있고 EU는 이들의 가입을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데니스 시미알 우크라이나 총리도 이날 젤렌스키 대통령의 EU 가입 신청 서명 발표 이후 트위터를 통해 이제는 우크라이나가 EU의 가입에 대한 요구를 문서화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슈미알 총리는 이어 우리는 오랫동안 전체 유럽 공동체의 중요한 부분임을 증명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이날 보도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말한 특별 절차를 통한 즉시 승인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또 유럽 지도자들이 젤렌스키 대통령의 즉각 승인 요청에 동의할지도 확실하지 않다고 이 매체는 밝혔습니다. 샤를 미셸 유럽연합 정상회의 상임위장은 28일 AFP통신에 현재 우크라이나의 EU 가입과 관련해 회원국 간에 다른 견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벨라루스가 이르면 28일 러시아 지원을 위해 자국의 군 병력을 우크라이나에 투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의 공위정보관리가 밝혔습니다. AP통신 보도에 따르면 이 정보당국의 최신 정보 평가에 대한 직접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이 관리는 인명을 전제로 이같이 말하고 벨라루스 최고 지도자가 자국 병력의 참전을 명령할지의 여부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회담 결과에 달려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출동한 러시아 군 일부는 앞서 벨라루스 군과의 합동훈련을 명분으로 벨라루스 영토에 배치됐던 부대들입니다. 특히 벨라루스의 국경은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와 가까워 러시아와 벨라루스 군의 합동훈련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침공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왔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에 서방국들의 경제 제재가 이어지면서 러시아의 화폐 가치가 사상 최저 수준으로 폭락했습니다. 러시아 루블화 가치는 28일 모스크바에서 1달러에 93불을 루블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20%가량 떨어진 겁니다. 루블화가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하자 러시아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9.5%에서 20%로 크게 올렸습니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이번 금리 인상은 러시아의 화폐 가치 하락과 또 인플레이션 위험이 증가한 것에 대한 대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이날 러시아의 증권과 선물 시장을 폐쇄했습니다. 중앙은행은 또 지역은행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 7,330억 루블을 풀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미국은 지난 26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추가 경제 제재 방안으로 러시아를 국제은행간통신협회 결제망에서 제외하기로 유럽연합 등과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27일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금 5,400만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최근 러시아의 침공으로 수십만 명의 난민이 우크라이나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성명에서 미국과 우크라이나와의 협력은 계속된다며 러시아의 계획되고 또 정당하지 못한 공격에 대한 대응의 주요 내용으로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긴급한 인도주의 수요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밝힌 이번 인도주의 지원금 가운데 2,600만 달러는 루블을 통해서 그리고 나머지 2,800만 달러는 미국 국제개발처를 통해 지원될 예정입니다. 그런 가운데 백악관은 우크라이나에 64억 달러의 지원금을 보내는 방안을 추진해 줄 것을 의회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5일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백악관 예산관리국이 의회와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 노태성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일 화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진행의 박동정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은 27일 발사한 중중거리 탄도미사일이 정찰위성에 쓸 카메라 성능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재개를 규탄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의 외교안보 고위 당국자들이 전화 협의를 갖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낮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모든 지역 오전까지 비 또는 눈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0도에서 4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4도에서 12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3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은 27일 발사한 중중거리 탄도미사일이 정찰위성에 쓰일 카메라 성능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지난해 8차 당대회에서 밝힌 군 정찰위성 개발을 명분으로 사실상 대륙간 탄도미사일 도발을 예고한 대미 압박 행보라는 관측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대외관용 조선중앙통신은 국가우주개발국과 국방과학원이 27일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공정계획에 따라 중요 시험을 진행했다며 정찰위성 개발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 시험이라고 28일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국가우주개발국과 국방과학원은 정찰위성에 장착할 촬영기들로 지상 특정 지역에 대한 수직 촬영과 경사 촬영을 진행해 고분해능 촬영 체계와 자료 전송 체계, 자세 조정 장치들의 특성 그리고 동작 정확성을 확증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매체 이 같은 보도는 북한이 27일 발사한 준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가 정찰위성에 탑재할 정찰 카메라의 성능시험 차원이었음을 드러낸 겁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27일 오전 7시 52분께 북한의 평양시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 한 발을 포착했습니다. 탄도미사일의 비행거리는 약 300km, 고도는 약 620km로 탐지됐습니다. 한국 군당국이 공개한 이런 재원으로 미루어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중거리 탄도미사일보다는 짧은 1000에서 2500km 사거리의 준중거리 미사일을 정상 각도보다 높은 각도로 쏘는 고각 발사를 했으리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지난달 30일 중거리 탄도미사일 화성 12형을 발사한 지 28일 만이자 올 들어 8번째 무력 시위입니다. 한국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북한이 베이징 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잠시 멈추었던 무력 시위를 재개했다며 지난달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 유예, 즉 모라토리엄 파기를 시사한 대미 경고를 행동으로 옮기는 국면이라고 풀이했습니다.
1월 달에 이미 북한이 미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했는데 미국이 답을 아직 안 내놨거든요. 그러니까 2월 달에 다시 압박을 좀 더 강화하는, 그러니까 중거리 계열로 압박을 강화하는 그런 행보를 보이는 거고요. 미국이 계속 반응을 안 보인다 그러면은 점차 압박의 수위를 높여가겠지요.
북한은 앞서 지난해 1월 8차 당대회에서 국방 발전 전략의 핵심 목표 중 하나로 군 정찰위성 개발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북한은 정찰 카메라 개발을 완성하면 현재 개발 중인 것으로 보이는 정찰위성에 장착해 장거리 로켓에 실어 우주로 발사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장영근 한국항공대학교 교수는 북한이 정찰위성의 순차적 개발 상황을 보여주면서 장거리 로켓 발사를 예고한 행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작년 1월에 당 8차 대회에서 자기들이 얘기했던 국방 발전 계획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정찰위성을 향후 5년 내로 개발하겠다고 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이 정찰위성을 지금 이렇게 속도 있게 개발하고 있다라는 걸 홍보하는 거죠. 그리고 이후에 이제 조만간 우리가 인공성 발사를 하겠다. 그거에 대한 전주곡을 내뿜는 것일 수도 있죠.
장거리 로켓은 재진입 기술이 필요 없다는 점만 빼면 ICBM 기술과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정찰위성을 명분으로 한 장거리 로켓 발사는 모라토리엄 파기로 여겨질 수도 있는 중대 도발이라는 점에서 북한의 대미 압박이 한층 강화하는 양상이라는 관측입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번 실험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한 근거로 해당 카메라가 우주에서 한반도를 찍은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고해상도 촬영 체계를 확증했다는 북한의 주장과 달리 군사 정찰용으로 쓰기엔 해상도가 너무 낮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의 위성 개발 활동이 ICBM 개발과 시험 발사를 정당화하기 위한 기만 행위일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안보포럼 신종우 사무국장입니다.
북한이 정찰 위성 개발을 위한 이제 과학 장비 테스트라고 주장을 했지만 그런 정찰 위성의 초고 해상도를 갖는 이미지를 제시 못했기 때문에 이것은 탄도미사일 개발을 위성 개발로 포장을 해서 자기들의 탄도미사일 개발의 정당성을 좀 부여하는 거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북한이 또 동창리에서 이런 이제 우주 개발을 위해서 또 쏜다는 또 예고편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서욱 한국 국방부 장관은 28일 열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북한의 무력 시위 재개에 대해 우크라이나 상황 하에 국제사회의 관심 환기를 위해 강대강 기조를 시연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한 공조하에 북한의 추가 미사일 발사 징후에 대한 집중 감시와 대응태세 유지가 필요하다며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억제와 대응 전력을 지속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북한이 미국의 주목을 받기가 더 어려워진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박 교수는 북한이 ICBM 발사 카드를 섣불리 쓰기보다는 우크라이나 사태의 전개 상황을 보면서 도발 시기를 조절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과연 ICBM까지 한 걸음에 치달을 것이냐. 왜냐하면 저는 ICBM 모라토리움을 갖고 미국과 결국 그 협상을 해서 제재 해제를 받아내려고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지금 북한이 나오면 마지막 카드 아닙니까? 이거 쏴버리면 이제 남은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좀 더 신중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조한범 박사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미국 등 서방 진영의 대응이 강경하다며 이 상황에서 북한이 중대 도발에 나서면 미국의 대응도 강경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조 박사는 북한이 우크라이나 사태나 다음 달 초 한국 대선 등 외부 변수와 무관하게 모라토리엄 파기까지 염두에 둔 마이웨이 행보를 보이고 있지만 미국과의 협상 가능성을 완전히 닫은 것은 아니라고 진단하고 ICBM 발사로 곧바로 가지 않되 압박 수위를 점차 끌어올리는 이른바 회색지대 전략을 쓸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미국은 북한의 이번 발사를 규탄하며 북한이 추가적으로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27일 발표한 성명에서 우리는 오늘 아침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사실을 알고 있으며 한국, 일본을 비롯해 다른 영내 동맹 파트너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이번 발사가 미국 측 인력이나 영토, 동맹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지만 상황을 계속 주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한국과 일본 방어에 대한 미국의 의지는 여전히 철통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한국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7시 52분경 평안 순환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한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재개를 규탄했습니다.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이 전 세계를 위협한다며 도발을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27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며 규탄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이날 28일 만에 재개된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미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면서 이번 발사는 올해 앞선 다른 발사와 마찬가지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번 발사는 북한의 불법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북한의 이웃 나라들과 영내 전체에 미치는 위협을 보여준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추가 도발을 자제하며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대화에 관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 방어에 대한 우리의 공약은 여전히 철통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무부는 북한이 올해 들어 기록적인 미사일 시험 발사를 이어가는 데 대해 각종 무기 실험을 정상적인 활동으로 인식시키려는 의도가 깔려있다고 지적해왔습니다. 샬리나 포터 국무부 수석 부대변인은 지난 8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1월에만 7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데 대해 북한은 불법 무기 실험들을 정상적으로 만들기 원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국무부는 더 나아가 북한의 이런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도 중장거리와 마찬가지로 중대한 위협으로 규정하며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이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난해 3월 이후 국무부는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선 사거리와 관계없이 규탄이라는 표현을 쓰며 안보리결의 위반이라는 사실을 거듭 상기시켜왔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11일 브리핑에서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판하며 우리 무기고에도 많은 도구가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도 이튿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수단을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고 지난 12일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개최된 미한일 외교장관 회담 직후에는 북한의 책임을 물릴 방법을 찾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의 외교안보 고위 당국자들이 전화협의를 갖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북한의 행동을 규탄하면서 미한일 3국 공조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함재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한일 북핵 수석대표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문제를 논의했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27일 보도자료에서 성 김 대표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후나코시 다케이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국장, 노기덕 한국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26일 전화협의를 가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성 김 대표가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영내 안정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이번 발사를 규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성 김 대표가 일본 한국 동맹과의 긴밀한 3국 협력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의지와 더불어 북한과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에 임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김 대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와 한국, 일본 방어에 대한 미국의 철통 같은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한일 3국 북핵 수석대표가 북한 문제를 논의한 건 지난 10일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열린 미한일 수석대표협의 이후 16일 만입니다. 성 김 대표는 지난달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때마다 한일 수석대표들과 양자 혹은 3자 전화협의를 진행하며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한일 군 당국자들도 전화협의를 갖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따른 3국 간 안보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27일 보도자료에서 존 아퀼리노 인도태평양 사령관과 폴 라케머라 주한미군 사령관이 27일 북한의 가장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일본, 한국 당국자들과 각각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사령관들은 한국, 일본, 그리고 미국 본토 방어에 대한 약속과 영내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겠다는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BOE 뉴스 함재아입니다.
미 국방부가 우크라이나 침공에 맞서 러시아에 제재를 부과하겠다는 한국의 의지를 환영했습니다. 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무모하고 불법적인 행동을 통해 계속 자신과 국민을 고립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미국 국방부가 한국의 러시아 제재 의지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We welcome the comments made by our South Korean allies. We welcome their willingness to impose sanctions on Russia.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의 대러시아 경제 제재 동참과 관련해 우리는 동맹국인 한국의 발언을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다른 많은 나라들처럼 러시아에 제재를 부과하려는 의지를 환영한다며 메시지는 매우 명확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푸틴 대통령이 이런 무모하고 불법적인 행동을 통해 계속 자신과 국민을 계속 고립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을 비롯해 세계 여러 나라에서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규탄을 매우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며 이런 노력에 대한 한국의 기여를 환영한다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24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국제사회 제재에 동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무력 침공 억제와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경제 제재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지지를 보내며 이에 동참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커비 대변인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서방의 제재에 보복으로 맞대응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우리는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e're going to do everything that we need to do to defend our country. And as the president has said, we're going to do what we need to do to defend.
아울러 커비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이 밝혔듯이 미국은 북대서양 조약 기구 나토의 모든 영토를 방어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할 것이라며 우리는 미국인과 동맹국 모두에 대한 이런 의무를 진지하게 여기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E 뉴스 박동정입니다. 북한 등 적국들의 지속적인 사이버 공격이 미국의 국익을 위협하고 있다고 미국 법무부 차관보가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경우 암호화폐 거래소와 중앙은행을 강탈해 수억 달러를 훔치고 국제 제재를 회피하고 있다며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매튜 올슨 미국 법무부 국가안보담당 차관보가 북한을 비롯한 적국들의 사이버 위협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올슨 차관보는 23일 미국 조지 메이슨 대 국가안보연구소가 주최한 국가적 위협 퇴치에 대한 법무부의 역할 관련 대담에 참석해 북한 등 적대 국가들이 사이버 분야에서 그 어느 때보다 공격적인 활동을 통해 미국의 국익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And this includes growing threats within the United States to Americans as well as threats to Americans and US interests abroad. We see nations such as China.
올슨 차관보는 미국 국내뿐 아니라 해외 미국인과 미국 이익에 대한 위협이 증가하고 있으며 중국과 러시아, 이란, 북한과 같은 국가들이 그 어느 때보다 악의적 활동 분야에서 더 공격적이고 더 나은 역량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국가들이 사이버 위협을 통해 핵심적인 미국의 민주, 경제, 과학기관들을 약화시키고 자신들의 이익을 진전시키기 위해 점점 더 다양한 전술을 이용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올슨 차관보는 특히 북한의 경우 암호화폐 거래소와 중앙은행을 강탈해 수억 달러를 훔치고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을 제한하기 위해 고안된 국제사회의 제재를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Government actors have robbed cryptocurrency exchanges and central banks alike, stealing hundreds of millions of dollars.
올슨 차관보는 국가 안보에 대한 사이버 위협을 식별하고 차단하며 이러한 악의적 행위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법무부 산하 국가 안보부서의 역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악의적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미국 기관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이 국가 안보의 우선순위이자 법무부의 우선순위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Defending American institutions and values against these threats is a national security priority.
올슨 차관보는 국가 주도의 사이버 위협에 대한 대응 전략과 관련해 지난 트럼프 행정부 시절 수립된 대중국 이니셔티브 정책을 폐기하고 특정 국가가 아닌 현재 직면한 위협을 기반으로 한 포괄적인 전략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새 위협 기반 전략에 따라 미국 법무부는 국가안보부서의 업무와 가용한 도구의 사용을 우선시할 것이며 적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필요한 유연성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위협에 정면으로 대응하기 위한 자원을 할당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올슨 차관보는 적대 국가의 불법 활동이 급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이 가진 모든 도구와 법적인 권한을 활용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 국방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대한 방위 공약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주한미군은 어떤 위협이나 적으로부터 한국을 보호하고 방어할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미 국방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한국에 대한 방위 공약을 매우 분명히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마틴 메이너스 국방부 대변인은 24일 러시아의 침공이 미국의 한반도 준비태세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는 VOE의 서면 질의에 북한과 관련해 구체적인 정보 문제는 언급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메이너스 대변인은 하지만 우리는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이 제기하는 위협과 한국, 일본, 미국 본토 방위에 대한 우리의 공약 그리고 영내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겠다는 우리의 약속을 매우 분명히 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주한미군은 25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시작된 가운데 한국 방어 공약에 변화가 있냐는 VOE의 서면 질의에 우리의 입장은 일관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높은 수준의 파이투나의 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어떠한 위협이나 적으로부터 한국을 보호하고 방어할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우크라이나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북한이 판단착오로 주한미군을 공격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냐는 질문엔 작전 보완상의 이유로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24일 특별군사작전을 선포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적인 침공을 개시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 억지력 강화를 위해 독일에 미군 7,000명을 배치할 것을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에 지시했다고 국방부가 24일 밝혔습니다. 고위 국방부 관계자는 미군의 독일 추가 배치와 관련해 나토 동맹국을 안심시키고 러시아의 침공을 억제하며 영내 다양한 요구사항을 지원할 준비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BUE 뉴스 박동정입니다. 오는 5월 한국의 새 정부 출범은 미국 의원들이 미한관계 현안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라고 미 의회 조사국이 분석했습니다. 한국의 정치적 시민적 권리에 대한 미 의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했습니다. 이지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의회 조사국은 24일 갱신한 미한관계 보고서에서 올해는 미 의원들이 미한관계와 관련해 문제를 제기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기회가 다양한 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바이든 행정부의 한국 대사 지명으로 성원은 인준청문회를 통해 한반도에 대한 미국 정책을 검토할 수 있고 매년 3월 혹은 4월 열리는 군사위의 한반도 안보 점검 청문회를 통해 한반도 준비태세 등을 점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또 한국이 오는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오는 5월 한국의 새 정부 출범에 주목했습니다. 그러면서 미 의원들이 한국의 신임 대통령이나 새 정부와 조기에 접촉하는 것은 대북 정책에 대한 다음 단계와 인도태평양 역내에 대한 접근법과 관련해 협력할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의 취임식 참석과 일본과의 정상회담 등을 위해 한국과 일본을 방문하기로 한다면 미 의원들은 이 기회를 활용해 미한관계의 다양한 현안에 대한 견해를 표명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한국의 새 정부 출범이 미한일 3국 공조와 관련해 미 의원들이 한국과 일본의 양국 관계 개선을 독려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데도 주목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일 관계는 2018년 이후 상당히 경색됐으며 미 의회는 미한일 3국 공조 확대를 독려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며 한국과 일본 양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는 이 밖에 국방수권법안 등 새 정부 예산안과 관련 청문회를 통해 의회는 미한 관계, 특히 대북 공조와 동맹 현안에 대한 관여와 감독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보고서에는 미 의원들이 지난해와 올해 한국의 정치적, 시민적 권리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도 추가돼 주목됩니다. 보고서는 한국의 민주적 전환과 공고화 과정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민주주의의 깊이에 대한 의문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며 민주주의에 대한 한국의 공약이 조건부로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누가 청와대의 주인이 되느냐에 따라 정치적 협력자들과 그 반대 세력에 대한 기준이 다르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일반적으로 한국의 보수 진영 대통령들은 행정부의 막강한 권한을 진보적인 정치적 반대파들을 겨냥한 수사에 이용했고 진보 진영이 집권하는 동안에는 반대 상황이 벌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소위 대북전당 금지법 시행 등 현 정부의 대북 관여 정책에 반하는 활동이나 발언 등 표현의 자유를 선택적으로 약화시키는 데 대통령의 힘을 이용해 국내뿐 아니라 외국인 학자와 인권기구들의 비판을 받은 점을 예로 들었습니다. 보고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신중하다고 평가되는 한국의 대응이 러시아에 대한 한국의 전략적,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조절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유엔 안보리에서 러시아의 거부권, 러시아와 북한과의 오랜 외교 정치적 관계는 러시아가 북한 관련 움직임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기회를 제공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국이 산업화 경제와 군사력에서 세계 최고의 반열에 오르면서 미 의원들은 한국 정부와 기업 단체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특히 중국 문제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모색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 관리들은 일반적으로 한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중국의 행동에 반대를 제기하는 것을 망설였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그러나 한국 정부의 이런 태도가 한국 여론의 반중 정서 고조로 인해 바뀔 수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북한에 억류됐다 혼수 상태로 풀려난 뒤 숨진 미국인 오토 본비어의 어머니가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 6명의 안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들이 중대한 위험에 처했다면서 김정은의 악행을 알려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등 68개국이 서명한 자의적 구금 반대 선언 1주년을 맞아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 6명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의 어머니가 한국인 억류자 가족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오토 원비어는 북한에 17개월간 억류됐다 혼수 상태로 미국에 돌아온 지 엿새 만인 2017년 6월 19일 사망했습니다. 신디 원비어 씨는 25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나는 납치된 한국인 선교사들의 가족들의 지지를 보낸다며 그들이 억류된 것이 아니라 납치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신디 원비어 씨는 한국인들의 장기 북한 억류에 대한 반응과 가족들에 대한 조언을 묻는 VOA의 서면 질의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원비어 씨는 한국인 억류자들에 대해 그들이 중대한 위험에 처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억류자 가족들에게는 김정은의 악행과 손대는 어떤 인류든 파괴하는 그의 방법에 최대한 관심을 집중하라라고 조언했습니다. 한편 아버지 프레드 원비어 씨는 이날 VOA에 4월 말이나 5월 초에 오토 원비어의 모교인 버지니아 주립대학교에서 그를 기념하는 행사인 민주주의 구상 개최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신디 원비어 씨는 2020년 워싱턴의 민간단체 북한인권위원회 HRNK가 아들의 사망 3주기를 맞아 주최한 웨비나에서 북한인권운동에 적극 나설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The only thing we would do probably is do more traveling to try to help more people. We go to South Korea and Japan, try to.
샌드 원비어 씨는 더 많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 앞으로 많이 방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과 남편이 한국, 일본 등에 가서 얼굴을 빌려준다며 북한이 오토뿐 아니라 일본인, 한국인 등 전 세계에서 사람들을 납치하고 억류했다는 것을 미국인들에게 더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정부 산하 독립기구인 국제종교자유위원회도 23일 VOA에 북한의 한국인 억류와 관련해 강력한 규탄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기구의 프레드릭 데이비 위원은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북한 정부의 자국 내 기독교인들과 한국인 선교사들에 대한 박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에서 활동하는 한국인 선교사들은 탈북민들이 북한과 중국을 탈출하는 것을 돕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그러나 많은 선교사들이 중국에서 단속의 대상이 됐고 북한에서는 장기 구금에 처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유엔 인권사무소는 23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 당국의 억류 한국인들에 대한 정보 제공 거부가 고문과 노예화 등 학대를 뜻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서울 유엔 인권사무소는 북한에 수년 동안 억류돼 있는 6명의 한국 국민들에 대해 여전히 깊이 우려한다며 이들이 정치적 성격으로 간주될 수 있는 범죄 혐의로 무기노동 교화형 등 장기 징역형을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이들의 운명과 행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길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고문, 비인도적 수감, 노예화를 비롯한 학대의 위험이 더 큰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외국에 수감된 모든 이들은 재판과 구금 중 영사 접견권이 있지만 북한의 거부로 한국인 억류자들의 가족들이 계속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에 억류된 6명의 한국인 중 3명은 북중 국경지대에서 기독교 선교사로 활동하며 탈북민들을 지원했었습니다. 김정욱 선교사는 2007년부터 중국 단둥에서 탈북민들을 위한 보호시설 3개를 운영하다가 2013년 10월 8일 밀입북 혐의로 북한 당국에 체포됐습니다. 한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 선교사는 북한 지하교회 공개와 선교를 위한 지원을 해준다는 말에 밀입국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2014년 김 선교사에게 일주일 중 6일 매일 10시간의 중노동을 해야 하는 무기노동 교화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2003년부터 역시 중국 단둥에서 탈북민들을 위한 시설 1개를 운영하던 김국기 선교사와 중국에서 탈북민들을 돕던 최충길 선교사는 2014년 10월 북한 당국에 체포돼 2015년 6월 무기노동 교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 3명의 선교사 외에 탈북민 출신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김원호 씨와 고현철 씨, 함진우 씨도 북한에 억류돼 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 하원에 발의된 북한 등 폐쇄 국가에 정보를 제공하는 자유아시아 방송 설립 25주년을 기념하는 결의안이 소관 소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결의안은 자유아시아 방송이 북한 정부의 행태에 관한 심도 있는 보도를 했고 탈북민들은 이 방송의 보도를 탈북 결정의 요인으로 꼽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지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의 제임스 맥거번 하원 의원이 발의한 북한과 같은 폐쇄된 사회에 독립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자유아시아 방송 설립 25주년 기념 결의안이 22일 외교위 아태소위원회로 넘겨졌습니다. 앞서 지난해 9월 상원에서도 민주당의 크리스 쿤스 의원이 하원과 동일한 내용의 자유아시아 방송 설립 25주년 기념 결의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결의안은 자유아시아 방송이 지난해 전 세계 언론 자유 지수에서 최하위권에 있는 중국과 북한, 베트남, 라오스와 같은 나라를 상대로 이들 국가의 언어로 라디오와 TV 등 여러 플랫폼을 통해 방송을 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과 관련해 북한 정부의 행태에 관한 깊이 있는 보도를 해왔다고 평가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강제 노동이용과 정치범 수용소, 핵실험 시설에서의 활동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에 관한 내부 인식 등이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고위 관리 출신의 탈북민들과 북한 난민들은 북한을 떠나 국경 너머에 있는 미래를 추구하기로 결정한 요인으로 자유아시아 방송의 보도를 꼽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결의안은 아시아의 폐쇄된 사회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검열받지 않은 정확한 뉴스를 제공한다는 사명을 갖고 미회가 설립하고 지원하는 독립적인 언론기관으로서 설립 25주년을 맞은 자유아시아 방송의 중요성을 인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외국 정부로부터 위협과 역경 그리고 아시아와 전 세계의 언론 자유에 대한 위험이 커진 상황에서 자유아시아 방송 전현직 기자의 헌신과 용기를 기린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자유아시아 방송이 독립성과 신뢰할 수 있는 저널리즘을 추구하는데 계속 효과와 성공을 거두는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결의안에 따르면 1989년 중국의 태난먼 광장 학살 사건 이후 당시 상원 의원이었던 조 바이든 현 대통령과 제시 햄스 의원 주도로 상하원 초당적 그룹이 모여 자유아시아 방송 설립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후 1994년 제정된 국제방송법에 따라 자유아시아 방송이 설립됐습니다. 한편 미의회의 지원을 받아 미국 정부가 운영하며 북한 등을 상대로 방송을 전하는 국제방송인 VOA는 1942년 2월 1일 설립돼 올해로 설립 80주년을 맞았습니다. VOA 뉴스 이지원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위기가 커지는 가운데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한 미국인들의 기부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은 북한 국내 총생산 GDP의 16배에 달하는 4,700억 달러를 해마다 기부하는데 미국 내 탈북민들은 정착 초기 이런 모습에 큰 충격을 받는다며 기부 문화는 미국의 저력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가 24일 일방적으로 우크라이나 침공을 개시하자 다음날 미국의 많은 비영리 자선단체와 기부 전문 웹사이트는 우크라이나를 돕자는 모금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USA Today, MBC 등 많은 주류 언론은 스마트폰 앱과 웹사이트,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 대중의 자금 조달을 연결하는 크라우드 펀딩 정보 등을 소개하며 미국인들이 우크라이나인들을 도울 방법을 자세히 보도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빙 등 여러 단체는 모금 사이트를 연지 하루 만에 수십만 달러를 모금했으며 CNBC 방송은 암호화폐를 통한 기부가 25일 400만 달러를 넘어섰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자국 군대에 대한 기부를 전 세계에 호소하면서 아미 SOS 시민구상 같은 단체는 탄약과 군복, 식량, 의약품 등을 우크라이나 군인들에게 직접 전달하겠다며 모금운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습니다. 또 1,100여만 명에 달하는 우크라이나계 미국인들, 유튜버 등 인터넷 방송 진행자들도 개별적으로 기부를 적극 독려하고 있습니다.
So while we're streaming today, we're also going to be raising money for the Ukraine crisis appeal.
미국에서 이런 기부 운동은 새삼스러운 게 아닙니다. 미국의 공공 자선 기구인 전미 자선 신탁에 따르면 미국인들은 지난 2020년 한 해 동안 총 4,714억 달러를 나라 안팎에 기부했습니다. 이는 한국 통계청이 추산한 2020년 북한의 국내 총 생산 GDP, 즉 북한에서 이 시기에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 가치를 모두 합한 금액 34조 7천억 원, 미화 289억 달러의 16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미국은 특히 기부를 일부 부자나 기업, 재단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전 국민의 75%가 적어도 해마다 1회 이상 기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미 자선 신탁은 홈페이지에서 2020년 기준으로 개인이 기부한 금액이 3,241억 달러에 달해 전체 기부액의 69%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많은 억만장자도 기부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지 포브스는 지난달 미국의 억만장자 가운데 가장 많이 기부한 25명을 선정해 발표했는데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이 지금까지 461억 달러를 기부해 기부왕으로 뽑혔습니다. 또한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와 이혼한 멀린다 프렌치 게이츠가 총 334억 달러, 헤지펀드의 전설로 불리는 조지 소로스 181억 달러, 블룸버그 창업자인 마이클 블룸버그 회장이 127억 달러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미국의 비영리 단체인 오픈 더 북스는 지난해 발표한 외국 원조 보고서에서 미국 납세자들이 2013년부터 18년 사이에 총 2826억 달러를 외국에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특히 지난 2020년 회계연도에 해외 경제와 군사 원조로 총 510억 달러를 지출했다고 의회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세계에서 기부 문화가 가장 활발한 이유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예수의 가르침에 따라 약자를 돌보는 기독교 문화,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 기부금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 등을 꼽았습니다. 최근 빈부격차가 커지고 기독교 등 온정을 베푸는 문화가 약화하면서 우려에 대한 목소리도 계속 나오지만 미국은 여전히 세계에서 기부를 가장 많이 하는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심리학 전문지 사이컬러지 투데이는 미국인들이 기부하는 가장 큰 심리적 이유로 사회 구성원이 결국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회적 역학관계에 대한 믿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베푸는 일은 매우 중요하며 기부를 즐기는 이타주의 정신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탈북민들은 이런 미국 문화가 북한에서 배운 것과 너무 판이해 큰 충격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제3국에서 난민주의를 받아 10년 전 미국에 입국해 중서부 도시에서 원예 사업을 하는 글로리아 씨는 25일 VOA에 정착 초기에 이런 기부 문화가 전혀 이해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고 누구에게 이제 도움을 주는 그런 도네이션 그 문화 자체가 놀랐어요. 있다는 게. 그리고 왜 하지?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도네이션 받아봤지만은 왜 주지? 또 받긴 받는데 왜 내가 이걸 받고 쓰는 게 맞는지 또 이걸 받고 쓸 때 그 안에 이상한 게 뭐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왜냐면 그 도네이션 자체가 이해가 안 되니까요. 그냥 해준다는 것 자체가 저희들한테는 이제 굉장히 좀 충격이죠.
아무 대가 없이 베푼다는 게 기부 문화 자체가 없는 북한에선 상상하기 힘들기 때문에 도움을 준 사람에 대해 의심까지 했다는 겁니다. 글로리아 씨는 그러나 이런 사랑과 나눔을 통해 사회가 더 풍성해지는 걸 확인하였다며 이것이 미국의 진정한 저력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눔을 통해서 어떤 사랑이라는 게 오고 간다는 게 그에게 굉장히 감동이죠. 또 그런 문화를 통해서 이제 조금 여유가 생기니까 이제 저도 처음에 와서 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거에 대한 나도 여유가 있을 때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다라는 거를 이제 무의식적으로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 사랑이라는 어떤 그런 그게 이제 사회적으로 그게 풍성해지는 거.
제3국의 체류중인 북한 청년 제이씨는 VOA에 북한을 떠나 외국에 나와야 비로소 미국과 미국인들에 대한 인식이 달라진다고 말합니다. 북한 당국은 미국인을 모두 승량이, 미국은 철저한 약육강식이 지배하는 사회로 가르치고 있어서 지금도 북한 사람들은 미국인들에 대한 반감이 매우 크다는 겁니다. 하지만 북한 밖으로 나와 세계 최대의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유튜브와 언론 매체를 통해 접한 미국은 약자를 돌보고 자국민뿐 아니라 많은 빈곤국에 인도적 지원을 하는 선량한 사람들이 많다는 걸 새롭게 알게 된다는 겁니다. 미국 중서부에서는 허강일 씨는 25일 VOA에 몇 년 전 암에 걸린 미국 내 탈북 여성을 돕는 모금 사이트를 통해 순식간에 10만 달러가 거치는 모습을 직접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다고 회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도 일부 빈곤층 문제 등 그림자가 있지만 인간을 존중하고 베푸는 문화가 근본적으로 북한과 굉장히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저도 이제 뭐 뉴스나 이런 걸 보면서 진짜 옳은 사람들이 있으면 이제 미국 사람들은 그 국적에 불문하고 이제 지원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게 바로 이제 민주주의인데 왜 북한 정권은 왜 미국을 뭐 세상에서 이제 남의 나라를 침략하고 남의 나라 자원을 빼앗는다고 이제 우리 북한 사람들한테 이제 계속 이렇게 세뇌 교육을 시키는데 실제는 영 반대다. 전 세계에서 경제 강국, 군사 강국인 이제 미국의 이제 그런 범벅이를 북한 엘리트들이 좀 알고 공부도 좀 하고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미국 남부에 사는 북한 무역회사 간부 출신 아브라함 씨는 미국의 풍부한 기부 문화는 기독교 문화와 직결된 것 같다고 말합니다.
기독교 문화라고 볼 수 있죠. 예. 내 소산의 10%를 하나님이 그 냉대에서 가난한 자로 구제하라 그러듯이 부자들도 돈을 얼만큼 축적되면 그걸 위해서 난민이나 뭐 이런 데 기부하고, 예. 그 다음에 북한에다도 뭐 기부하잖아요. 기부해서 원어물자, 지원물자도 보내잖아요. 이거. 여기 사람들은 마음이 착한 마음으로 하고 그걸 또 악용해서 나쁜 하는 건 북한 정권이고.
실제로 미국 의회 조사국에 따르면 미국은 북한의 인도주의 지원을 가장 많이 한 국가 가운데 하나로 1995년 이후 약 13억 달러 상당의 식량과 물품을 북한에 지원했습니다. BA 뉴스 김영권입니다.
미 육군 브라이언트 무어 장군이 71년 전 한국전쟁 중 전사한 날을 맞아 유엔군 사령부가 무어 장군을 추모했습니다. 무어 장군은 당시 헬기를 타고 서울 상공에서 작전을 수행하던 중 헬기 추락으로 사망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유엔군 사령부는 24일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에 한국전쟁 당시 작전 수행 중 목숨을 잃은 미국 육군 브라이언트 무어 장군을 추모하는 글과 사진을 게시했습니다. 무어 장군은 71년 전인 1951년 2월 24일 서울에서 신속 반격 작전인 킬러 작전을 수행하다 탑승했던 헬리콥터가 한강변에 추락하며 전사했습니다. 킬러 작전은 유엔군이 중공군의 인해 전술로 38선 이남으로 후퇴한 뒤 대대적 반격을 통해 서울을 되찾는다는 목표에 따라 실시됐습니다. 유엔군 사령부에 따르면 미 육군 소장으로 제9군단을 지휘했던 무어 장군은 1951년 2월 24일 직접 헬리콥터를 타고 한강변에 전투지형 순찰에 나섰습니다. 무어 장군은 지형과 전장 상황을 자세히 보기 위해 헬기 조종사에게 저고도 비행을 지시했고 고도를 낮춘 헬기가 전선 케이블에 걸려 추락해 몇 시간 만에 사망했습니다. 1894년 미국 북동부 메인주에서 태어난 무어 장군은 1차 세계대전 도중인 1917년 육군사관학교 웨스트포인트를 졸업했고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해 독일, 프랑스 등에서 동맹군을 지휘했습니다. 6.25 전쟁 당시 더글러스 맥아더 원수에 이어 제2대 유엔군 사령관을 지낸 매튜 리지웨이 장군과는 육사 동기입니다. 무어 소장이 웨스트포인트 교장으로 재임 시절 리지웨이 장군이 전화를 걸어 지금 한국에 자네가 필요하다며 얼마나 빨리 올 수 있는가라고 묻자 지금 즉시라고 대답했다는 일화가 있다고 유엔군 사령부는 소개했습니다. 이후 1951년 1월 30일 미 육군 구단장으로 부임해 썬더볼트 작전, 라운드업 작전, 킬러 작전 등을 진두지휘했습니다. 무어 장군은 1950년 12월 전사한 미 8군 사령관 월터 워커 장군과 함께 6.25 전쟁 도중 한국에서 생을 마감한 최고위급 미군 장교 중 한 명입니다. 무어 장군이 킬러 작전 도중 추락한 한국 남한간 강천보 부근에는 고인의 넋을 기리기 위한 추모비가 세워졌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자세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낮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모든 지역 오전까지 비 또는 눈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0도에서 4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4도에서 12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3m를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2m를 일겠습니다. 지역별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평안남북도, 그리고 가끔 비나 눈 내리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은 1도, 낮 최고기온 8도 예상됩니다. 남포 아침 최저 1도, 낮 6도, 양덕 아침 영하 1도, 낮 6도, 신의주 아침 0도, 낮 7도, 구성 아침 1도, 낮 7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강도, 그리고 가끔 비나 눈 내리겠습니다. 중강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6도, 낮 최고기온 5도, 강계 아침 영하 4도, 낮 5도, 희천 아침 영하 2도, 낮 8도 예상됩니다. 황해도 구름 많고 한때 눈 내리겠습니다. 해주 아침 최저기온 3도, 낮 8도, 개성 아침 1도, 낮 9도, 사리원 아침 1도, 낮 7도, 신계 아침 0도, 낮 9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강원도 그리고 한때 눈 내리겠습니다. 원산 아침 3도, 낮 11도, 장전 아침 4도, 낮 10도, 평강 아침 영하 1도, 낮 7도 예상됩니다. 함경남북도 오전 맑겠지만 오후 구름 많고 한때 비 내리겠습니다. 함흥 아침 영하 2도, 낮 11도, 장진 아침 영하 8도, 낮 0도, 청진 아침 영하 1도, 낮 8도, 김책 아침 영하 0도, 낮 8도 기온 보이겠습니다. 양강도 구름 많고 한때 눈 내리겠습니다. 해산 아침 영하 7도, 낮 1도, 김영권 아침 영하 7도, 낮 1도, 삼지연 아침 영하 10도, 낮 영하 4도 예상됩니다. 해상은 동해는 구름 많고 한때 비나 눈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5m로 일겠고 먼 바다는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서해는 오전 오후 구름 많고 한때 비나 눈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2m로 일겠고 서해 북부 먼 바다는 1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3월 1일 화요일 비유의 아침 방송 순서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과 세계 뉴스 이어집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VOE 방송의 워싱턴 뉴스 광장. 지금까지 진행해 박동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지난 2021년 10월 국제 백신 공급기구 코백스는 코로나 백신 전략을 밝혔습니다. 세계보건기구와 세계백신연합이 공동 운영하는 코백스는 효과적이고 공평한 코로나 백신 공급을 위한 몇 가지 권고를 내놨습니다. 코백스는 세계보건기구와 함께 2022년 중반까지 전 세계 모든 국가 국민들 70%를 접종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코백스는 국제적인 백신 접종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같은 코로나 상황에서는 한 지역이 위험하면 나머지 국가들도 위험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매일 수백만 사람들이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지만 잘 사는 나라에서는 중간 상류층 사람들 80%가 접종을 했지만 가난한 국가에서는 11% 이하가 접종을 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Last month, World Health Organization warned that nearly 90 countries from around the world are not on track to reach the 70% goal.
블링컨 국무장관은 세계보건기구는 전 세계 90여 개국에 아직 70% 접종을 하지 못했다고 경고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아직 수십억 명이 코로나에 취약하다는 의미이고 전염성이 강한 코로나 변이에 취약하다는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2월 14일 블링컨 국무장관은 국제행동계획을 시작했습니다. 이 계획은 코로나 전염병을 종식시키기 위한 6가지 대책을 담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지난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 정상회의에서 밝힌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블링컨 국무장관은 말했습니다.
For our part, the United States will continue to provide vaccine doses around the world through COVAX. To date, we've delivered over 435 million.
블링컨 국무장관은 미국은 코백스를 통해 전 세계에 코로나 백신을 제공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4억 3,500만 회분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을 무료로 아무런 정치적 조건 없이 제공했으며 올 연말까지는 12억 회 분량의 백신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는 500만 회분의 존슨앤존슨 백신을 아프리카 백신 구매 재단에 제공했는데 이는 아프리카 국가들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우리는 한층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우리는 올해 코로나 사태 종식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보다 협력하고 보다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워싱턴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VOA 세계뉴스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열린 첫 회담에서 양측이 아무런 성과 없이 회담을 마무리했습니다. 양측 회담 대표단은 28일 벨라루스에서 만나 5시간에 걸쳐 이번 사태의 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러시아 대표단 단장인 블라디미르 메린스키 푸틴 대통령 보좌관은 회담 뒤 합의할 수 있는 특정 사안에 대해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메딘스키 보좌관은 이어 가장 중요한 것은 양측이 모두 협상을 계속 이어가는 데 합의했다는 점이라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표단의 미하일로 포돌야크 대통령실 고문은 회담 뒤 기자들에게 다시 우크라이나로 돌아가 2차 회담을 위한 논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포돌야크 고문은 트위터를 통해 러시아 측이 여전히 러시아가 촉발한 파괴적 과정에 대해 매우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번 회담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은 즉각적인 휴전과 러시아군의 철수라고 밝힌 가운데 러시아는 자신들의 목표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한편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날 푸틴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을 멈출 것을 러시아에 촉구했습니다. 프랑스 대통령궁은 이날 발표에서 양국 정상의 전화통화 사실을 알리며 마크롱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에게 특히 민간 지역에 대한 공습을 멈출 것과 민간 사회 기반 시설을 보존할 것 그리고 주요 도로에 대한 안전한 접근을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고 전했습니다. 대통령은 그러면서 푸틴 대통령이 마크롱 대통령이 제시한 이 같은 요구사항을 지킬 의지가 있다고 확인했다며 양국 정상이 수일 내로 다시 대화하는 데 합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인 터키는 러시아 군함의 흑해 진입을 통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날 강요 회의 뒤 터키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모두와의 관계를 포기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또 현재 상황은 공식적으로 전쟁 상태라고 지적하며 터키는 몽트레 협약을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936년에 체결된 몽트레 협약은 흑해로 연결되는 포스포르스와 다르다네 해협의 사용에 대해 터키의 통제권을 규정한 협약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유럽연합 가입 신청서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28일 텔레그램을 통해 자신이 EU 가입 신청서에 서명했다며 특별 절차를 통해 이를 즉시 승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리의 목표는 모든 유럽인들과 함께하는 것이라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두 동등한 입장이 되는 것으로 자신은 이것이 가능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우크라이나는 EU에 속해 있고 EU는 이들의 가입을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데니스 슈미얄 우크라이나 총리도 이날 젤렌스키 대통령의 EU 가입 신청 서명 발표 이후 트위터를 통해서 이제는 우크라이나가 EU의 가입에 대한 요구를 문서화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슈미얄 총리는 이어서 우리는 오랫동안 전체 유럽 공동체의 중요한 부분임을 증명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이날 보도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말한 특별 절차를 통한 즉시 승인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샤를 미셸 유럽연합 정상회의 상임위장은 28일 AFP통신에 현재 우크라이나의 EU 가입과 관련해 회원국 간에 다른 견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서방국들의 경제 제재가 이어지면서 러시아 화폐 가치가 사상 최저 수준으로 폭락했습니다. 러시아 루블화 가치는 28일 모스크바에서 1달러에 93루블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20%가량 떨어진 겁니다. 루블화가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하자 러시아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9.5%에서 20%로 크게 올렸습니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이번 금리 인상은 러시아의 화폐가치 하락과 인플레이션 위험이 증가한 것에 대한 대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앙은행은 또 지역은행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 7,330억 루블을 풀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27일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금 5,400만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성명에서 미국과 우크라이나와의 협력은 계속된다며 러시아의 계획되고 또 정당하지 못한 공격에 대한 대응의 주요 내용으로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긴급한 인도주의 수요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뉴스 오택성입니다. 3월 1일 VOA 새벽 방송 모두 마칩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